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자식이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행복했으면 좋을 것이고 또 자식 역시 우리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남규 교수님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데 신학자 중에 이제 카스파르 올리비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신학자는 이 올리비아누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선할 뿐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밖에서 찾아가는 행복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일 뿐 아니라 나아가 악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 1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 기쁨, 평안, 안식과도 같이 선하고 복된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 초청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이유도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에 함께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또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참되고 복된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 좀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 사회가 부추기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살아온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시며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친히 오신 이유가 우리의 타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통과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가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마주하기 싫은 그런 어떤 좀 저급한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다른 지역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한 후에 아수르의 혼인 정책으로 그들과 피가 섞이게 되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또 자연스럽게 종교 혼합주의가 사마리아 가운데 침투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결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혈통이 섞였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더욱 그렇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지역은 본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인데 이 좋은 땅을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더욱 그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의 말투 속에서도 그런 정황들이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말투에 응어리가 담겨 있음이 느껴지고요. 또 믿을 만한 구석으로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야곱의 우물을 소유한 것에 대한 큰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가본 것이 아니어서 외국인들과 대화해 본 적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또 주눅이 들고 또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사마리아인들은 평생 겪었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 만무할 것입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런 관계를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십니다. 분명 예수님도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피곤하시고 또 목마름을 느끼셔서 갈증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갈증이 나셔서만 말을 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증이 나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여기에 궁극적인 이유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말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니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보통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한 잔 정도 주는 것은 별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자는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굉장한 응어리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핀잔을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을 거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과 뒤에 이어지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똑같은 것이다.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선물을 인간은 사실 제 발로 걷어 찼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인간을 덮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타락이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말하였고 나아가서 행복을 느낄 감각과 성향 자체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는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심각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이 여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 남자로만 이해했던 그녀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참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이제 구하였을 물, 그게 생수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따라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수와도 같은 것, 영원한 생명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말 그 자체로 이해해 보자면 이제 비가 와서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샘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새로운 물을 가리킵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여자는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크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의 다른 생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이 물, 곧 야곱의 우물이겠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처음 우리 스스로가 그 생수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여서 시간이 지나면 곧 물이 없어지고야 마는 그런 웅덩이를 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인간의 생태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을 사모하게끔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결국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마르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처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근원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보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 안에 그 갈증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저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욕구나 소원이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이 지금 내가 행복하구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행복은 결국 그 갈증의 만족함으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은 이제 불만족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자꾸만 옆 사람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는 것이 불행한 삶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일시적이고 찰나의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잠깐이니까 금방 또 다시 갈증을 느껴버리게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같은 분량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자극과 더 큰 웅덩이를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인생이 인간의 비참함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이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기는 하는데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허황한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 헛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인해서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이제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 다섯을 모두 사별해서 새로운 남편을 얻었다기보다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해보고자 비정상적인 일들을 자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청년들은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갈증을 해결하는 일이 너무 시급하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굳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임에도 정작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제 기록으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볼 때 누가 봐도 아 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딱 알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이고 그 모든 문제의 모든 해결은 그리스도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또 직접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가리키시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 남자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제 19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바라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여자와 조금 더 대화를 하신 후에 29절에 여자는 나랑 대화했던 그분이 그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죄는 갈증 자체는 아닙니다. 갈증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죄는 갈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것들로 향하여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기독교 희락주의자 또는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부르는 존 파이퍼는 행복을 누리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행복을 누리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부제목이고 진짜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책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는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다른 것들이 어떤 만족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찰나의 만족을 준 것처럼 보였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초청 주일날 선포되어질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복음을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가깝게는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고 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 자신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일로 만족과 행복 또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물을 모을 수도 없는 엉뚱한 웅덩이만 파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불결함을 보고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오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상종하지 않으셔야 했던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종하지 못할 저희들을 위하여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영생을 주시오니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이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든 현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두고 일시적이며 유한한 이생의 것들만 찾아 헤매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곧 있을 전도초청주일 가운데 정말 진리의 빛, 복음의 은혜가 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연약하여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이 시대는 매우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세상의 정신에, 세상의 철학에 노출되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하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우울함과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이 신학생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